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3장. 아내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좋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치장을 하지 마십시오. 썩지 않은 장식 곧 겸손하고 평화로운 성품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지난날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살면서 아내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을 존중히 대접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동정하고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고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조심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좇아야 한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 하겠습니까? 혹 옳은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헐뜯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만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단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갇혀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오래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 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한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at river, I'll fight life's fight.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17장.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객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유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여날 도와 주소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예언되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된 교회의 지체로서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의 적절한 역할과 삶의 자세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이것이 현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적이고 영적인 형편에서도 싸워야 할 의무를 확인합니다. 이제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병력 의무를 일깨워주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워야 될 적수가 누구인지와 그 싸움에 임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장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전투 준비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에 임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적절한 무기와 훈련으로 준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에 임하는 군사인 우리의 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무장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에 대한 당부도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증거한 내용들을 모두 전제로 한다는 의미와 함께 최종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0절인데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가 영적 전쟁의 시작에서 끝까지 가장 안전한 진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약속을 따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악의 세력도 능히 넘볼 수 없는 예수도 안에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전쟁을 감당할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누구든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주로 마귀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진리와 빛이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씁니다. 간계는 이미 앞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은 주님께서 이 역사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끊임없이 편법을 쓰며 교회에 파고들어 그리스도인들 간이나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적어도 재림 이전까지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늘 반드시 대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싸움의 성격까지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전신갑주가 여기 또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피를 흘리고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은 아닌 것을 경계합니다. 이미 싸움을 위한 피는 우리의 절대 사령관이신 예수도께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흘리셨으므로 그 의를 힘입고 싸운다면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완전한 이김이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해야 할 대상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랬고 골로새서 2장 15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마귀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볼 때 바로 영계의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의 2장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은 존재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대상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장 역시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였다면 여기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에 좀 더 결과적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전신갑주를 준비해 두셨음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피하지 않을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으므로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기 악한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기보다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나 속임수를 받는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매일매일이 된다면 비록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라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일매일을 이렇게 거룩함으로 채워간다면 여기에 표현되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전략 전술 무기로 무장하라 당부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은 먼저 호신용 무기들을 다섯 가지나 말한 후에 공격용 무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에 대한 공격용 무기는 별로 없고 주로 방어용 무기가 많은 것도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영적인 싸움이 대부분 방어를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4절인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나라를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 11장 5절의 말씀과 다른 한 군데는 인류 구원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이사야서 59장 17절 첫 부분에 한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는 표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잘 정돈해서 그런 것들이 활동하는데 걸리거나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혼란케 하고 믿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잘 정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진리로라는 도구로 허리띠를 띠고라는 것은 앞의 마귀 사탄이 간교한 술책이나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방어가 될 것이므로 어떠한 간교한 술책도 진리의 비달에서는 발각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의는 물론 우리의 절대적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탕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한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인데 언제나 신을 신는 것은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영역을 넓히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전투를 위한 안전화도 신게 되는데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불화의 한계였던 하나님과의 화해와 복음으로 같은 전투와 싸움을 함께 감당해야 할 믿음의 지체들과의 협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확신이지만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마귀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귀중한 우리의 방어수단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모든 것들보다 위에 둬야 할 것이고 항상 확인해야 할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1세기에 적으로부터 가해오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자기 방어용 무기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방어수단이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인데 구원의 투구, 이 말씀은 메시아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구약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이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사야 59장 17절 중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앞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가 허심경이었다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하반절인데 화학 무기가 등장하기 전에 가장 일반적인 무기가 검, 곧 칼이었고 군인들은 창이 아니면 칼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사용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인 노고스가 아닌 레마가 쓰이고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고 변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소해오는 마귀 사탄의 공격 속에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함으로 대적들을 절망시킬 수 있는 데서 말씀이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칼을 잘 갈고 다듬어서 언제나 필요할 때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27절과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읽기 쉬운 책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고대 히브리어에 담긴 정확한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네, 27절 상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개역개정판 잠언 12장 27절 상반절 난해주를 보면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하니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고대 히브리어 문장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소 진지한 태도로 성경 번역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역의 적절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개역개정판 잠언 12장 27절 상반절은 번역해 놓은 우리말 문장 자체가 저에게는 어색해 보입니다.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잡아야 할 것을 사냥하지 않는 경우, 사냥을 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경우, 사냥을 해놓고도 먹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색합니다. 개역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2장 27절 상반절에 대해 저와 같은 의견을 낸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그분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개역개정판 난회주의 그 흔적이 남아있고 저에게는 난회주의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잡을 것도 굽지 아니한다 하는 번역보다 사냥한 것도 굽지 않는다는 번역이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사냥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라크인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불에 굽는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본들이 번역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된 번역이 많습니다. 영어 번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잠언 12장 27절 상반절에서 사냥한 것을 굽지 않는 게으름뱅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을 확인하고 사냥한 것을 굽지 않는 상황이라고 내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기껏 사냥해놓고 왜 그 고기를 굽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때 속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 게으른 사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선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까지만 하고 다시 게으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재미있게 열심히 사냥했으면 불에 구워야 배가 부릅니다. 사냥한 고기를 구워야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잠언 주석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짐작하지 못한 문제가 또 있었네요. 브루스 월트키라는 유명한 학자가 NICOT 잠언 주석에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사냥한 것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직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12장 27절 상반절은 게 그른 사람은 어떤 선양감도 스스로 곱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 경우는 너무 게을러서 사냥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아서 구울 고기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네요. 조금 더 공부하고 나중에 다시 보아야 할 말씀 같습니다. 이번에는 27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 면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한국어 문장도 무언가 어색한데 다시 읽어보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달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히브리어 문장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의 귀한 재물은 근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히브리어 문장을 놓고 보니까 잠언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망설이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히 히브리어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히브리어 앞에서 제가 매우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잠언은 계속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어 문장을 접하면서 느낀 특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말 문장과 비교했을 때 주어가 있는 부분과 서술어가 있는 부분을 바꾸어서 이해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설프게 직역한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그 문장에서 주부와 술부를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값진 재물은 근면이다. 근면은 사람에게 값진 재물이다. 네, 후자 쪽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히브리어 문장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저는 히브리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 중에 초보이므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분들께서 빨리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ESV 성경 각주에 보니까 이러한 번역이 가능하다고 밝혀놓았군요. 근면은 귀중한 재물이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말을 종합해 보면 잠언 12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담긴 뜻은 부지런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귀한 재물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빈털터리로 시작한 사람이 20년, 30년 후에는 상당한 재물을 갖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중에는 오직 돈만 밝히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한 경우도 있지만 부지런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재물을 모아서 주위 사람 모두에게 축하를 받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큰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건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27절 하반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부지런함 자체가 바로 재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집,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갖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제 잠언 12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의로움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인의 행로는 죽음에 이른다. 네, 구약 성경의 잠언이 단순한 격언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늘 그분 안에 거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의 염려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시고 용서하면서 살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어여삐 보시어서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죄 많은 저희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고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